오늘은 마음을 주께로 향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각자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었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득 15년 전에 기도해왔었던 것이 얼마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1,000번제라는 헌금을 드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정 헌금을 1,000번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 신학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인내가 없어서 그런지 100번 정도 채우고 중단을 하게 됐지만요. 그때 썼던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었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썼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생각이 났던 건데 저 아내 이름이 백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혜를 구했는데 백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1,000번 드렸으면 천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웃었던 적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기도해왔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기다렸고요. 소망했습니다. 또한 땅을 이젠 기다렸고 소망하며 기도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필요했었던 거죠. 자기를 통치해주고 보호해줄 그러한 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착할 땅이 필요했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처럼 유목민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땅과 또한 우리를 통치해 줄 그러한 분이 필요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여호와만 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이루어내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손들만큼은, 자식들만큼은 성공하면 좋겠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한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은 계속 구했죠. 무엇을 구했냐면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그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외모도 멋있고요. 또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주셨고요. 또한 그들을 많이 회복시키시고 많이 정말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시간이 지나니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백성들을 돌볼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누가 한 명이 딱 튀어나와요. 누구냐면 그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얼굴을 빼꼼하면서 내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는 아도니아는 역사 뒤로 없어지게 되죠. 이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았듯이 굉장히 기다리고 소원해왔었던 그 왕이 세워진 거죠. 왕이 세워지고 그런데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성전까지 완공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완공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간구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열왕기상의 클라이막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그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의 장면이 자기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부제로 하늘을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54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당부, 누구를 향해서냐면 백성을 향하여 이제 그 61절 솔로몬의 당부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잔치에서 모든 백성과 모든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로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바루크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55절과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다와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하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축복하다, 찬송하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바라크하고요,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크하다. 그러니까 축복하다인데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메인 동사인 바라크는 축복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 찬양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56절의 이 바라크는 수동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는 찬양을 드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축복을 하는 거죠. 솔로몬은요. 이처럼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먼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56절에 잘 보게 되면 그 신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다시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주셨죠? 태평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이 뭐냐면 안식처 혹은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요, 안식처를 평안을 주셨습니다. 언약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56절의 그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는 또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그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 가운데 또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요,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대감을 갖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들과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하길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5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구하냐면요, 왕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이미지화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왕은 누굴 향해서 서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고요, 백성을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요,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은 또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온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왕과 백성과 또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그 날이 이루어진 거죠. 이 한 왕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이 나지 않나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눈물 나지 않나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자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본자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구절에 나오는데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백성들에게 비치게 되고요,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또한 율례를 지킬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게 됩니다. 그거는 60절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무엇이냐? 이게 58절, 59절, 60절, 61절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뒤에 가게 되면 이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라고 당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례는 안 나와. 이 율례와 똑같은 단어가 실은 그 뒤에 있는 59절에 나옵니다. 일단 계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엔톨레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하고요. 법도라는 것은 이제 뭐 과업, 임무, 규례, 법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그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 임무, 규례 등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죠. 율례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율례는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58절에 율례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5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의 일이라고 나오고요. 주의 백성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일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주의 종의 일의 동그라미 치시고 일, 그리고 주의 백성의 일. 일, 율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실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파트를 성경 번역자들은 이게 조금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율례라고 번역을 했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일로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이 미시파트를 번역을 할 때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걸 선호하냐면요, 정의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이 미시파트가 어디로부터 근거가 되냐면 원래 법적적 용어예요. 뭐 고소, 재판, 심판 뭐 그럴 때 쓰는 게 미시파트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치수를 재고 재단하고 기준을 잡아서 이게 측량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미슈파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미슈파트인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정의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는 거고 또한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 백성들의 일도 미슈파트가 되어야 되고요. 주의 종의 일도 미슈파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종의 일, 백성의 일이 미슈파트로 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한 10시 넘어서까지 같이 했었는데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질문하더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고서 이제 나오게 했는데 일단 계명, 법도, 율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요. 마음이 주를 향해야 이러한 모든 길과 뜻을 행할 수 있고요. 그가 명령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 땅의 백성들,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에 세상 만민, 실은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 땅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의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인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런 그 알물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율례와 계명과 또한 이 법도를 지키게 되면 이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론을 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 훈련생분들에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쉽게 정리하면 비가시적인 현존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비가시적인 현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삼일교회 하는 역할이 그러한 역할인 거고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러한 역할인 거다. 즉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마음이 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드러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60절 첫 번째 단락이 나오거든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라고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걸 어떻게 제가 바꿨냐면 우리가 정말 비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비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비춰야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향해야 비칠 수도 있는 거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이 성전, 영원할 것 같은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재건했지만 또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향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아니 이 땅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특새가 시작이 되죠. 특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야 되고요. 성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땅끝을 향해야 되는 것을 결론을 지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젠 기도와 축복이 끝나고 14일 동안 축제의 날이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지금 보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로 제사를 드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제사를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제바우 실라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소라든지 양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뜬 다음에 제사를 그 기름진 것은 여호와께 다 태워드리고 또 앞다리와 가슴살은 이제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고기들은 이제 제사 드린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축제가 일어난 거죠.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 많은 소를 잡고 서로가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천국 잔치처럼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거예요. 예, 이처럼 2만 2천 마리를 같이 나누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그 아까 뒤에 보시다시피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따로 또 지성 또 이제 제사드릴 것도 또 따로 차리고 너무 이제 줄이 많이 서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게 축제가 있었냐면 14일 동안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적용하기를 맨 마지막 결론을 줬는데요. 이젠 특새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더 오랫동안 축제를 누리면 좋겠어요. 이들은 14일 누렸다면 우리는 21일을 한번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21일 동안 서로 고기도 굽고 서로 이제 떡도 떼면서 축제와 같이 특세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잔치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특세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 땅끝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특세를 기대하며 또한 성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하며 우리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하며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진짜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특세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오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덧자를 붙여봤어요. 더 오랜 소원이 있더라고요. 더 오랜 소원은 뭐냐면 뒤에 적어봤는데 땅끝에 있는 영혼이 주를 향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면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래서 성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땅끝을 향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면서 오래된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영혼이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며 땅끝에 있는 그 영혼이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하며 땅끝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특세와 또한 성교와 또한 오늘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